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어느덧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곧 들녘의 나뭇가지에는요, 새싹이 움트고 바람에 찬 기운은 사라지겠죠? 북조선 신자 여러분, 북녘 땅은 아직 많이 추우시죠? 곧 다가올 봄을 함께 기다리며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자 여러분, 삶의 고단함과 힘듦에도 곧 봄이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신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과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사입니다. 여정.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신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고 함께하신 그분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신자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며 오늘을 살아내는 신자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수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수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북조선에는 아직 많이 추운 겨울일 텐데 겨울에서 경험한 북조선의 추억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1월과 2월이면 친구들과 새 설맞이 공연을 보거나 네. 빙상장에서 피겨, 거기서는 피겨라고 하는데요. 그 공연을 보거나 스케이트를 타면서 놀고 또 군밤이나 군 고구마를 매점에서 사 먹었던 소소한 추억거리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셨군요. 지금은 잘 그려지지 않지만 우리 수인 자매님이 예전에는 활동적인 밖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들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겨울에 지내셨나요?
네, 겨울이 되면 저도 눈사람을 만들고 또 친구들과 눈썰매를 타면서 이런 다양한 외부의 재밌는 것들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의 우리 소리 자매님은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더 많으시죠?
네, 맞아요.
예, 세월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 읽기, 건강하지 못한 엮이는 관계 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관계 방식을 잠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어떤 방식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관계 유형, 즉 건강하지 못한 관계 방식. 첫 번째는 누구와도 불편해지는 것이 싫은 순응형으로 거절이나 자기 주장을 잘 못합니다.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많다 보니 타인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 때문에 상대에게 맞춰 사는 모습이 많고 자신의 생각, 감정, 좋아하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과잉 책임감 덩어리로 떨떨 뭉쳐있는 덜범형입니다. 누군가를 덜보며 그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관계 방식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거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경계를 잘 모르고 과도하게 타인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을 외면하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집중되어 사는 타인 중심적인 관계 방식입니다. 주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모습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이 보여주는 관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응형과 돌봄형의 특징은요, 타인 중심적인 관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초점이 내가 아닌 상대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어형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관계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사람이 다가오면 먼저 의심을 하고 가까워지면 뭔가 위협적일 듯한 불안감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관계를 차단하거나 거리 두기를 하는 관계 방식입니다.
선생님,
네.
방어형의 이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불신은 좌절의 고통을 되풀이하다 보니 힘들어도 체념하고 오히려 버티는 것이 덜 아프고 덜 상처받는다는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의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떤 관계 모습이 많이 보이셨나요? 이 관계 방식들은 대상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 주간에도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관계 방식이 많이 보였는지 한번 이 시간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자매님, 한 주간에 어떤 관계 방식의 관계들을 경험하셨는지요?
네, 저는 관찰해 보니까 특히 가족, 동생을 대할 때는 돌봄형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외부 사람들의 관계 방식에서는 방어형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순응형의 모습은 없으셨나요?
순응형의 모습도 있긴 했는데
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마 우리 소리자매님처럼 관계 방식에서 세 가지의 다양한 관계 방식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일상의 삶을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수인자매님도 그러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하기는 한데요.
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조금은 순응형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네.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 양날의 모습 같고 장녀의 위치이다 보니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덜범형의 기질도 있어서
네.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지만 방어형의 모습은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벽을 치는 행동과 같은
네네.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이처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자신의 관계 방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자기밖에 모르는 바로 지배형입니다. 초점이 방어형과 같이 자기로 향해 있지만 자기 중심성이 가장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가장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란 무엇인가요?
네, 자기 중심성이란 우리는 보통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너는 정말 자기중심적이야 라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여기서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것은 약간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수인자매님, 어떻게 구별해서 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기적이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은 말 그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관점, 성향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배형은 늘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갈등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자신은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어느 정도 이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성은요, 어린아이일 때 가장 강하게 보이다가 7세 이후로 점차 완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지배형은 그러지 못합니다.
지배형의 관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처들이 있는 것일까요?
네, 이들은요, 반복적인 애착 손상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로 향해야 하는 애착 욕구가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자기 자신만 중요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지배형의 사람들은요, 자기 우월감이나 스스로 특별하다는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배형의 사람들은 계속된 애착 손상으로 관계 틀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우월감 내지는 특권 의식을 만들어낸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들은요, 관계 속에서 고통이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힘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거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힘이 센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아요. 이들은 강한 분노를 폭발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통제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우월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공격받는 상대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강함과 달리 내면의 힘은 약한 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무척 낮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배형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나는 상대에게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배형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지배형의 특징은 상대를 오랜 시간 알고 지냈어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기만 생각한다. 언어가 매우 직설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배형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할까요?
다 내 잘못이야. 넌 뭐가 문제인데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단 말이야. 이런 강압적이고 명령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치 교사가 학생을 대하듯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듯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대하라기보다는 마치 상대가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모습이 너무 강해서 위압감을 느낍니다. 불안이 깔려있는 사람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배형의 사람들은요,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이 매우 공격적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으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집요하게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놓치지 않고요, 집요하게 그 실수와 약점을 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만들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려 합니다.
네, 그렇죠. 이들은요, 또한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지시나 강요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가 자신의 지시나 강요에 대한 부분을 잘 해내지 못하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폭발하고 언어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안 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너 나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구나. 이보다 더한 온갖 역설을 하며 상대방을 지적하고 모든 것을 너 때문이라는 책임을 묻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지배형의 사람들은 이런 지배의 모습에 집착할까요?
네, 수인자매님,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배형의 관계 방식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핵심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이 깔려 있는데요. 이 수치심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느끼는 잘못된 존재, 즉 자기 혐오라는 감정에 좀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요, 자기를 파괴하거나 상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네, 맞아요. 바로 우월감이 이들이 수치심에서 자신을 버티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선생님,
네.
지배형의 사람들은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척 강하게 보이고 센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자존감도 낮고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감추고 싶어하는 외로움이 가득한 공격자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수인재미님이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지배형의 모습이 자신의 관계 속에서 많이 보이시나요? 그러시다면 당신은 지배형의 관계 틀이 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는 행동이나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들킬까봐 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둬놓고 있는 이 단단한 틀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한 관계 틀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 틀을 깨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의 관계 틀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첫 시간의 관계는요, 상효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인 자매님 기억하시죠?
네.
네, 다음을 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하한다. 이 뜻은 군자는 화합하되 남들에게 같아지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소인은 같아지려고 하지만 서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려지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화롭고 건강한 관계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해주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서로의 차이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가 아픈 어린아이를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볼게요. 순응형처럼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길 소망하며 나는 없고 타인만 존중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타인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돌봄형 역시 나 자신의 삶은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틀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용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지배형의 모습 또한 상처 입은 성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나의 모습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자매님.
나 자신의 관계 틀을 보고 아 내가 아프구나 내가 힘들구나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즉 자기 이해 자기 연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두 자매님의 관계 방식 살펴볼게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관계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지의 방식 중에서 앞 시간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순응형, 돌봄형, 방어형, 그거 외에 오늘 말한 지배형의 모습은 자 수인 자매님 어떤 모습 속에서 지배형의 모습이 나올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방어형의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제 위치에 따라서 상하 관계가 분명하면 저 또한 지배형의 모습도 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또한 나약했던 나 자신의 가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네 가지 방식 중에서 사실은 지배형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는 관계 방식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의 표출을 표현이 아니라 표출이에요. 표출을 화나 분노, 상대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억압하는 표출의 감정의 모습 속에는 자신이 숨기고 싶은 가장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내면에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권위적인 아버지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들 화 많이 내시고 예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욱박 지르시면서 내 말이 곧 가정의 교육과 규칙이고 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무조건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예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혹시 두 분의 부모님은 안 계셨나요?
아, 예, 저의 아버지도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 또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네네. 예,
지배적인 모습으로 그동안 가족들한테 했던 것을 알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리자매님의 아버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는 너무 그렇게 지배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네네네.
네. 근데 좀 어머니가 좀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네. 네. 엄마가.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따르는. 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엄마와 아빠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내 말이 곧 법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아버지가 더 권위적이고 내 말이 더 법이다라는 어떤 이 지배형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네.
네, 수인 자매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뒤에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있어서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는 그늘진 아버지의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겠구나. 이것을 사실은 저도 철이 들면서 알게 됐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보여지는 아빠의 강한 모습이 아버지의 강한 모습이 다는 아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내 남편 또 내 아버지가 또 어떤 직장의 동료나 상사가 이런 지배형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이면에는 그들이 감추고 싶은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있고 상처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의 나눔처럼 아내에게는 지배형의 모습이 보이고 직장 상사에게는 순응형의 모습이 나오는 많은 관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방어형의 관계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관계의 방식을 알 수 있어야 이것이 되게 중요한 유점입니다. 수인자매님, 다음 성경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말씀이 힘이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은 건강한 관계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체면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체면식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으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자신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추해지고 갈등은 깊어집니다. 상대를 존중할수록 관계는 아름다워집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맞이하는 모든 아침이 늘 그날이 그날 같을 수 있지만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꾸시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스스로 아침마다 자기 체면을 거시면 어떨까요? 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희망으로 여는 매일의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사랑이 늘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우리 북조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우리 북조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거로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넣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제목을 정해보라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다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시나요?
처음에는 공회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공회는 무엇을 말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 공예는 어떤 곳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요?
빌라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빌라도.
그리고 헤롯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공예, 빌라도, 헤롯에게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요 내용보다 더 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네, 이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왜 예수님을 끌고 가나요?
네, 방금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이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네. 왜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이 나와요. 굳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왜 나오는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꼭 굳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저는 해석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라고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세 번 울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스스로 찔려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키는 군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모욕해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기까지밖에 따르지 못해요.
그러네요. 그럼 베드로는 여기까지밖에 따르지 못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 과연 예수님의 사람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디서 재판을 받으셨다고 했죠?
공회입니다.
네,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공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아까 전에 사라 자매가 질문한 것대로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내에 사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고 판결합니다. 공회의 구성원은 이래요.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공회원은 보통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70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회 판결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성전 내에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끌고 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심문하는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7절에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또 70절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신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질문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공회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예, 결코 아니었어요. 공회원들은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네, 여기서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지 물어본 것은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네.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 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가서 고소했을까요? 그래도 공회원들은 엄연히 유대 지도자들인데 그냥 판결하면 되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한 이유는 유대인의 공회는 재판권은 있지만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대 범죄에 대해서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로마에 파송된 총독에게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공회원들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거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많이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어떤 것으로 고소하나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미혹한다라는 건 유대인을 잘못 인도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그때 당시 이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고소해요.
그러면 고소를 듣고 빌라도는 어떻게 판결하나요?
네, 빌라도는 공회원들이 고발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은 언급조차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봤을 때 아예 혐의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고발한 것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이에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이것은 이제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는 엄연히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마에 점령당한 유대의 왕이 있다라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넘어가면 로마 총독으로서 책임을 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칫 유대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선동해서 군사를 일으킬 만한 분으로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로마에 대항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무죄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어떤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증언한 내용인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로서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할 예수님이 오히려 빌라도 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보좌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예요. 혹시 제가 질문이 있는데 우리 두 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삶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각과 삶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게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일 것 같은데요. 분명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힘들게 하면 저도 그렇지. 그 친구를 그 누군가를 힘들게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제가 행동을 할 때 참 그런 데서 갈등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그 친구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사랑을 못 하겠다.
그렇지.
그럴 때 이제 그런 갈등과 수많은 고민 속에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라잠의 나눔을 듣고 나서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충분히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고민하고 갈등할 것 같은데 사랑보다는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좋은 또 솔직하고 정직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저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거나 또 혹은 저의 행복이나 또 성공이 우선시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은미자매도 솔직하게 두 분이 이렇게 오늘 질문에 딱 맞게 또 정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의 나눔대로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못할 때 오는 고민과 갈등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두 분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고민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없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두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올바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두 분과 우리 북조선의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이 세상의 보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혹시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섰을 때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빌라도와 헤롯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거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아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말씀 중에서 혹시 우리의 나눔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에 보면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헤롯 앞에 왔을 때 헤롯이 되게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의 이적과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헤롯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소문으로 듣고 아는데 왜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예수님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알고도 모른 척하는
헤롯도 아는데.
그러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구나.
그럴 때도 있죠.
네.
맞아요. 예수님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네, 그래요. 네, 우리 은미자매님은?
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잘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말씀을 기준 삼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고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예,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